제206장 언약궤의 역사로 본 하나님의 간증. 주, 이 메시지는 영문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은 193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증인과 간증이라는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워치만이 형제님의 여러 편의 메시지에 전편 요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또한 간증궤라 불립니다. 신약의 의미에 따라 말한다면 간증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이 말의 용법이 크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증, 주님의 간증, 그리스도의 간증 혹은 예수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간증이 언약궤와 관계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이 곧 간증입니다. 간증의 돌판을 법궤 안에 두었을 때 이 법궤는 곧 간증궤가 됩니다. 간증궤가 휘장 안에 두어지므로 휘장은 간증의 휘장이 되었습니다. 간증의 돌판과 간증궤와 휘장으로 인해 전체 장막은 간증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곧 율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간증을 우리 편에서 하는 간증에만 연관시키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속한 면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시편 119편에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계명과 율례 지키기를 좋아하며 또한 하나님의 간증 지키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간증입니다. 이 면에서 말하자면 간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거룩함임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을 훨씬 능가합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분별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 이 간증을 담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은 오직 법궤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궤 안의 돌판은 하나님의 간증이지 나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간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면의 간증이 있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방면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고 신약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우리의 간증을 가리킵니다. 간증 전체가 우리 안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간증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간증의 기초. 법궤 안에는 또 언약과 무관한 두 가지가 있는데 곧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법궤 안에 있습니다. 만나가 증거판 앞에 있는 것과 쌍난 지팡이가 증거판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나누어서 제기된 것입니다. 만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가 그분의 살과 피의 표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얻은 식물을 표징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부활을 표징합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말라 죽은 지팡이였지만 증거판 앞에 두었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만나는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말하고 지팡이는 생명에서 나온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간증은 다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안의 간증은 두 돌판일 따름이지만 이외에도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식물과 한 사람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에서 분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연적으로 소유한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일의 마지막에서 자연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른 것이어야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지만 실행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 안으로 들어간 능력에 근거한 하나님을 위한 간증입니다. 천연적인 지팡이에서는 당연히 싹이 나올 수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죽음의 경지를 거친 후에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어 죽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저녁까지 참을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이 임하기 전에 부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반드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놓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밤은 아마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될지 모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분의 부활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간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간증은 완전히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을 짊어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막의 바닥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은 광야의 땅이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간증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철로 역정 중에서 우리의 채는 반드시 언약궤의 고리에 꿰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채를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채들이 계속해서 고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 모든 광야의 생활 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비된 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비되지 않은 간증을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때가 되어서야 다급하게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증은 반드시 예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진하도록 인도하사 무엇이 그분의 간증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광야의 여정을 거친 후에 장막은 언약궤와 함께 실로에 가져와졌으며 그곳에서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과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때에 주님은 실로를 택할 것을 확정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진영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서 볼 때 사사들의 때에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과 24절, 3장 3절에서 볼 때 장막은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몇 가지 요점들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의 모든 사물은 다 언약궤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궤와 장막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이 둘이 확실히 나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은 한 면으로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생명이 얼마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죽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그의 두 아들을 보는데 이는 주님을 섬기는데 무익한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죽은 전통 안에 있거나 범죄로 인해 그들의 직분을 더럽히고 주님께 무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차례의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패배당한 원인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로 장막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은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의대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는 4천 명을 잃었지만 언약궤를 메고 나간 후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더욱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탈취되어 갔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그릇을 찾으시지만 그분이 그릇을 찾으실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패배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심하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덮어달라고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패배당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 행한 바 그분의 거룩함에 위배된 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의 언약궤가 탈취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일단 실로를 떠난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관하여 슬픈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은 있지만 언약궤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을 예표합니다. 장막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영의 능력 및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분의 백성들의 식물과 빛이심을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면에서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조직적인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안에 간증이 없습니다. 언약궤는 장막에서 나와 다른 집과 다른 개인에게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간증은 소수의 사람과 함께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것들을 찾으려면 실로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곳은 그분의 이름의 간증을 둔 곳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반드시 큰 장막과 작은 지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60절까지 하나님,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언약궤가 나갔으므로 장막은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었다면 그 체계와 조직은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전에 그분이 장막을 떠나신 것처럼 성전을 떠나려 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9절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러 해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하여 계속 경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실로에는 여전히 제사장 체계가 있고 여전히 제사를 드림이 있고 여전히 죄사함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계통 안에 여전히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약간 아는 사람도 있으며 빛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 양식이십니다. 만약 조직적인 계통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간증을 인식한다면 조직적인 기독교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여 내가 장막을 떠나야 할지라도 언약궤를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새로운 제단, 새로운 높바다, 새로운 진설병상, 새로운 등대, 새로운 향단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장막은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이동적이고 안정되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으며 안정되고 고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천년 왕국 안의 교회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입니다. 천년 왕국 안의 각 사물들은 모두 솔로몬으로 예표됩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함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 안에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물두멍이 있는데 이는 곧 그 영의 능력에 대한 더욱 큰 감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내세를 미리 맛볼 뿐입니다. 성전 안에서 각 물건들은 다 확대되었지만 한 가지 확대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언약궤, 그분의 아들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결국 언약궤는 성전 안에서 안식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언약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 40절 장막은 이미 실로에서 기브온으로 옮겼습니다. 기브온에서 경배는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되었지만 간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왔습니다. 그가 기브온의 장막으로 갔지만 언약궤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솔로몬들이 장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직적인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신성한 사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그런 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혜를 얻은 후에 한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졌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간증궤인 언약궤, 바로 그분의 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일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능력과 영광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묘사합니다. 주님에 관하여 그분의 일을 초월하는 한 가지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가운데 이끌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브온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영원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바로 오늘날 주님의 간증을 원래의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것을 담을 저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장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천년 왕국에 가서야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칙과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해 내야 합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이것은 온 우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올 사람들을 통해서만 도래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성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장막을 세울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승리입니다.